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 앞에서부터 찾다 보면 한참 찾아야 되실 텐데 구약 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덕분에 형제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중층까지 이렇게 지금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열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 마지막 28장의 마무리가 이 끝맺음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도행전을 하나님은 계속 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박 목사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굶고 지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온데간데없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마칠 때쯤 그렇게 소망스럽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남태평양의 그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형편은 암담하지만, 형편은 절망이지만, 형편을 보면 지금 그런 기도할 때냐 싶지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기도가 참 좋지요. 기도하는 동안 모든 슬픔도 있고, 기도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도 있고, 또 기도하는 동안 어느새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전 피지 원 TV 방송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목사님이 생중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피지는 인구 80만이라고 해요.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독립을 요청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왕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셨다. 너희가 만일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길 원한다면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걸 약속을 하고 독립이 됐는데, 그 중에 감리교인이 3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과 감리교단이 이제 교류를 하고 가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리교단에 한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회를 비방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봐요. 선교할 일이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할 새가 없을 텐데 선교는 안 하고 복음은 안 전하고 남 비방이나 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이기죠. 저는 어릴 때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들 가운데 외딴 집에 살았는데, 학교를 가려면 그 밑에 아래 동네를 지나서 가야 하는데 저는 저 윗동네에 사실 속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니, 여러분 머털도사 아세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왕지락 마을이 있고 누덕 마을이 있잖아요. 누덕 마을 사람들은 너무 온순하고 왕지락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개팍하고, 근데 저희들 윗동네 사람들은 누덕 마을 사람들처럼 너무 온순하고, 그 아랫동네 사람들은 왕지락 마을 사람들처럼 지락 마을 사람처럼 너무 개파가. 제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늘 그 마을에서 걸려가지고 늘 맞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지나가기 무서워가지고 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내를 건너려면 양말을 벗어야 돼.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도 저 동네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냇가로 늘 지나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지내면서 마음도 약하고 늘 내 약함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얻어맞고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뭘 시켰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시킨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강해야 되지요. 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검정띠를 땄어요. 그래서 유단자가 됐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체육관에서 나와가지고 토요일 이제 그 집을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가는데 깡패들이 이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 친구 둘이니까 세 명이죠. 세 명이 유단자인데 앞에 세 명이 서 있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야,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 사람들 조직을 아는 거예요. 이 조직을 손대면 후환이 두려운 거죠.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벌써 알고 눈치를 채고 이제 지혜롭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가슴을 움켜쥐고 한 시간을 버스를 타고 시골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머니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한 시간 거리 되는 곳에 도시에 병원으로 다시 나왔어요. 세상은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분한 일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아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한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그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힘을 길러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도의 아내가 인간의 방법 믿고 인간 순환 의지해서 살다가 다 망하고
이제 인간 수단 방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자기 방법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생도의 아내의 삶을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지요. 감리교단에서 우리에 대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우리와 함께 해봤잖아요. 저 성교회 그런 성교회 아닌데, 아, 저 성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돼,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월드캠프를 하는데 그 교단에서 비밀리에 세 분의 목사님을 참석을 시켰대요.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이분들이 캠프를 참석하고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보고를 잘했는지, 우리가 그 성교회 월드캠프에 가봤다, 가는 도중 계속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렸다, 우리가 도착했을 그때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성교회 목사님들을 보니까 곳곳에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 저렇게 기도한다고 비가 그칠까? 자신들은 한 번도 그런 예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7시 행사 시작인데 6시 반이 되니까 정확하게 주변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끼었는데 그 개막식 장소 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더라. 그리고 그 개막식 정말 환상적인 밤을 보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마칠 때쯤 비가 내려오는데, 이야, 정말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선교단체 행사에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힘있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감리교 교단 총재 되는 목사님이 바우스 목사님을 초청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1년 뒤에 피지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피지 감리교단 신학교 목회자, 그리고 각 교회 목회자 교육하는 거, 신학생 교육하는 거, 그리고 각 교회별로 집회를 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피지에 다섯 개 되는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첫 번째 국영방송 한 군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주변의 다른 방송사에도 너도 나도 우리 방송국에도 내보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다섯 개 방송사에서 설교를 내보냈는데, 여러분, 태평양, 남태평양 그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서 방송을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파푸아 뉴기니아. 옛날에 식인종이 살던 나라. 솔로몬 군도 그 나라도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총장 장관 포럼에 장관님이 오셨는데 양복이 다 헤어진 거예요. 그 저들이 그 양복을 사드렸는데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사는 분들도 아직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 소망스럽고 거기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 그 사모님 그분들 막 온몸에 벼룩이 물린 흔적이 가닥가닥하더라고요. 우리가 형편은 열악하지만 복음 전하며 사는 것처럼 복되고 귀한 삶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 피지 방송국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대부분 일반 교인들이 그 성경 구절에 다 매여 있잖아요.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질문을 듣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자백을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죄를 짓고 죄를 깨우친 사람이 자백을 하지. 죄를 깨우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백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뭐냐? 그럼 회개를 안 해도 되느냐? 성경에 회개는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죄를 지은 걸 낱낱이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참된 회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시간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는 갓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 이단에 빠졌어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당신 아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 얘기 딱 들으시더니 저는요, 형제간이 1남 4녀 저는 네 번째예요. 1남 4녀인데 네 번째 거기다가 외동아들이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최고잖아요. 아들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없는 셈 치지. 세상에. 아들을 이단에 빠졌으면 건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지. 뭐 그러고 사람 취급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귀를 딱 갖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제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이 여해졌도록 침상이 뜨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그거 맞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죠. 성경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마음이 회개를 했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행위적인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회개예요.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 실패를 하고 돼지우리에 막 몸부림을 치지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에 일어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면서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참된 회개라 이 말입니다. 시편 6편인가 보면 시편 6편에는 다윗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눈물이 여해졌도록 침상이 뜨도록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요 머리털보다 많은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51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건 6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6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51편 이야기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에 너무 합당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내용은 아는데 이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하여튼 별로만 하다 왔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어요. 자, 성경에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죄를 사함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다. 그렇죠? 자백이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네, 모니터에 나왔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모든 죄에서 그랬습니다. 지난 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는데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백하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자백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뭐가 발견되겠습니까? 그렇다, 맞다, 저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도 사해졌는데. 아멘. 자백하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자백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 직원이 그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 모습 보며 그것보다 그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어요. CLF 준비를 하는 목회자를 찾아다니는데 큰형님도 목사님이고 둘째 형님도 목사님이라 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가 뭐 다른 이야기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하나만 지적한대요. 네가 인간이가. 네가 인간이면 가족을 돌아봐야지. 그것만 계속 주장한다 하더라. 우리처럼 가족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요? 주님 품에 가신 이영모 장로님이 자기가 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구원을 안 받으셨던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핍박은 하면서 어머니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까 마음에서 은근히 그 자매님이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줘라 그 얘기는 못하고 어느 날 내가 어머니께 한번 다녀올게요. 광주에 사는데. 그래 어머니께 가서 며칠 있으면서 내가 어머니에게 복음도 좀 전하고 이래 하고 좀 돌봐드리고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서 가라 하면서 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자매님이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영모 장로님 다니는 그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 장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도하면 되는데
저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세상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가 뭐냐? 드리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가신 거예요. 박 목사님 묻지도 않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십시오.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미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바라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돼 있잖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죄사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가만히 가사를 들여다보면은요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맞죠? 그죠? 근데 끝에 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찬송가 번역한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고 돼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구절만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찬송가도 야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내 죄 사했는데 또 죄를 흰눈보다 너에게 씻어달라고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마스크는 썼지만 대답은 똑바로 해야지. 또 씻어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그 진작 이렇게 대답을 하지 집에 가서 밥도 맛있지요. 왜 이래야 됩니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가사만 생각해도 막 눈물 나는 것. 이 가사만 생각해도 막 감격스러운데 뭐야? 뭘 또 이게 씻어달라는 거야? 이미 나 사했는데 뭘? 또 용서받을 죄가 뭐가 남았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거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를까 봐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기본 아니냐요. 기본도 모르니까 구절에 매이지. 그렇죠? 7절을 알면 예수님 피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 피가 내 죄 사했다는 걸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면 구절에 안 걸려요.
없지요.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며칠 전에 마태복음 21장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나귀 엄마가 있고 새끼가 있죠, 그죠? 네. 자, 어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을 텐데, 새끼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 메어있는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 자, 성경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네, 여기 나왔네요. 모니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대속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어라. 이 나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나귀는 무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나귀, 나귀를 보면 정욕의 헐떡이, 광야에서 정욕의 헐떡이는 나귀의 모습을 성경에 그리고 있어요.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살려면, 사용하려면, 그를 쓰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다 꺾여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의롭다고요? 인간이 선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 은혜를 입었어.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하고 바꿀 만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과 대신할 만한 게,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엉망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에 막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뭔가 마음에 문제가 돼서 떠나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보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저 구원이 저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었구나. 미국의 인도 추장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막 그들의 땅을 다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데 저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저들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분하지만 그 감정에만 끌려가지 않고 저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인데 끝까지 마음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나귀 첫 새끼는 목이 꺾여져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귀의 첫 새끼와 같이 목이 꺾여져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대속함이 그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천사 앞에 뭘 입고 있어요? 천사 앞에 있는데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사단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반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어릴 때 부엌에서 어머니 밥 지을 때 부엌에 나무 막 집어넣고 불을 때고 어쩔 때는 막 이제 장작 막 집어넣고 푹 뭔가를 이제 삶아야 될 때는 장작불도 놓고 그러는데 다 끓고 나면 야야 그거 다 끄집어내서 불 꺼버려라. 타던 나무 끄집어내가지고 물 확 부어가지고 보면 새까맣게 그슬려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겠어요?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의 실체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한 저와 그 더러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무는 온전할 때도,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는 온전할 때도 쓸모가 없지만 불에 거슬린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나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인 것입니다. 온라인 성경 세미나 때 목사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하시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대명사입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로구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바로 나로구나. 맞습니다. 제가 저 사람입니다. 벌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대제사장으로 살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춰진 모습은 벌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고 그를 송사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 마귀는 하나님께 송사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추하잖아. 너 이렇게 더럽잖아. 너 이렇게 악하잖아. 너 이렇게 야비하잖아. 너 이렇게 비굴하잖아. 너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잖아. 그런데 네가 의로워. 그런데 너가 거룩해. 그런데 너가 온전하다고 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런 인간이 온전하다고요. 내가 인간 압니다. 저번에 이런 죄 짓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이 온전하다고요? 의롭다고요? 하나님, 눈이 멀었습니까? 마귀가 별별 말을 다 하면서 송사를 하지만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검사에 송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에, 예? 변호사에 변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 마귀의 송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일지라도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 손 보십시오. 이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의 창자국 보십시오.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창자국이 났습니까? 바로 저 사람의 죄를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송사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 네 죄가를 제하였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려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시고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우리를 의롭게 놓으시고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당자의 거적대기를 벗겨내시고 이제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인간의 의를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말 거룩하고 멋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비춰진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깨끗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더러운 옷은 벗어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영동 개척을 했을 때 거지 한 분이 와가지고 누가 안 계십니까? 문을 열고 나갔더니 젊은 청년이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줄 게 없다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기 큰 교회 가보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 도움을 주면 한 끼 밥은 먹을 수 있겠지만 평생 거지로 살아야 할 거라고 일을 하라고 왜 이렇게 구걸해서 살려고 하느냐고 몸성한데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돈은 없다고. 잠깐 들어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꼬린내가 막 진동을 하는데 형제자매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졸락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전도자니까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앞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씻지를 않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발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온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도 복음 전해줘야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관심이 없지요. 다시는 안 오더라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으며 막 그런 냄새 나는데 막 씻지도 않았는데 온몸에서 막 발은 양말은 씻지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 같이 못 살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 잎사귀의 세폐함, 바람이, 그 죄악이 바람이 몰아감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연약한 낙엽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센 비바람을 다 이기지만 그 나뭇잎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졌을 때 바람이 몰아치는 대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서 바람에 끌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잎이 연약해서 바람에 몰려서 끌려가는 겁니까? 아니요. 가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가지에 연결돼 붙어 있을 때는 그 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흩날리면서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데 떨어지면 아무 힘 없이 바람이 부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가지어 그런 포도나무가 돼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여져서 종과 마음이 연결되고 교회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 나뭇잎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 어떤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굳건히 주님 안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아들 녀석이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더라. 그 이제 새벽 기도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가 전에 사역이 실패를 하고 형제로 지내면서 지내던 시절 둘째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 삶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내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얼마나 송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니까 아무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주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받으신 것처럼 다같이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위해 살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 전에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예수 안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한 곳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양들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삶은 끝났고 죄악된 삶은 끝났고 어두운 삶은 끝났고 육신에 이끌린 삶을 끝났고 이제 우리의 감독 되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까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와 종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